가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빠져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자기 이권만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전염병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독감 이런저런 질병 가운데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하죠. 물가는 한없이 치솟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방송 뉴스만 틀어도 여기저기에서 큰일 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한없이 바닥을 쳐가지고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곁에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서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잡히고 하니까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 10절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 남아있던 누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위급한 환경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얼마나 바울을 해롭게 했는지 몰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종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자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제 경계하라는 거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게 바울이 잡혀가지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무죄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도 자기와 함께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났대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친구도 가까이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코너에 몰리고 빠져버리면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이죠. 바울 곁에도 바울을 위하여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니까 바울을 버렸대요. 다 떠났어. 다 떠나.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깜깜한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께서 아셨다고 그래요. 오늘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보세요. 내 곁에. 내가 이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났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내 곁에 딱 보호막이 되고 배경이 되고 그러면서 내 곁에 딱 서서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만 얻으면 별로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째로 가서 보면 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곁에서. 시편 46편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들 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한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조금 손해볼 것 같으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자들도 있어요. 요세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냐?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까? 왜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보세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 배경이 되고 보호막이 되어진 것은 바울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아직도 저 현장 바깥에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다 증거되기 위하여서 주께서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 사자가 뭡니까? 으응 하는 그런 사자입니까? 아니요. 뭐 하늘의 천사 천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 악한 원수 마귀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 여기에서 요게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힌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을 빼고 혼미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봤냐? 그 사자의 사탄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왜? 바울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있는 겁니다. 죽기 직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어요. 그런데요, 또 무엇을 바울은 이야기하냐?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악한 일들 중에서 나를 건져냈대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았어. 왜? 바울의 생명은 이게요, 경각을 다퉜습니다. 자기 죽음, 목을 내놓고 살았어요. 목을 내놓고. 그러니까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이 땅에 집착하거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돈? 사랑? 네? 명예? 권력?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여러분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세상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부자연스러운 인생을 살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답답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주님께 탁 내려놓고 항상 우리는 가야 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꿋꿋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이 있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은 홀로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네이마로 부딪혔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 내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부분이 탁 부딪혔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보였단 말이죠. 나쁜 놈이죠. 내가 조금 드러나고 싶고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또 회개하고 조금 내가 또 드러나려고 하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욕구가 그런 게좀 있나 봐요. 예? 자꾸 이게 정치에 한번 맞붙인 사람은 사람들이 박수 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치를 놓을 수가 없대. 놓을 수가 없대. 예, 맛을 봤거든. 박수 맛을 봤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12절에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베냐민에 대하여서 축복 기도를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죽는 날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보세요. 이러한 베냐민을 향하여서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입은 베냐민이라. 사랑을 입은 자야 너는. 그러니까 그 곁에 하나님 곁에 너는 안전히 살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시니까. 우리의 배경이 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는 날까지 너를 보호하시며. 이게 날이 마치도록 이 말해. 죽는 날까지 너를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어깨 사이가 어디? 어깨와 어깨 이 사이에 하나님이 베냐민 그리고 우리들을 딱 두시면서 어깨 사이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어깨 사이에 우리를 곁에 두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어깨 사이에 계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온 방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방향.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방향을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방향을 주십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방향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또 그러죠.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핍박이 일어나는 줄 딱 갔어요. 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령께 매여 갑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매여서 딱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변명을 하죠. 공회 앞에 서서 또 대제사장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변명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다는 게 서기관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딱 갇혀 있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픔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주께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너 잡혔냐? 걱정하지 마. 담대해. 너는 잡히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로 맞아도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주어야 되고 로마 복음을 해야 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과 목표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안 죽어 이 말이야. 걱정하지 마. 돌에 맞았냐? 안 죽어. 너 핍박 당하냐? 아 괜찮아. 안 죽어. 왜? 너는 로마에 가야 되는 거야. 로마에 가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은에게 모든 성도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왜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지역 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캠퍼스, 대학 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요,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 살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뭐라고 말하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잖아요. 한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지. 마가복음 5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어.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회장장님,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회당장 옆에서 말씀 듣고 있을 그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딱그 소리를 곁에서 들어요. 아, 이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회당장 옆에서 들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곁에서 나의 배경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나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그 사건, 그 어려움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곁에서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찬송가 401장에 가서 보면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대. 할렐루야.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 곁에서 어깨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니 얼마나 그런데 내 곁에 사람만 있는 줄 알아. 내 곁에 현실 이런저런 문제만 있는 줄 알아. 그게 더 크게 보여. 사람이 크게 보여. 문제가 더 크게 보여. 현실이 더 크게 보여. 내 곁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낙심하죠. 그러면 현실 속에 묻혀서 갈등이 많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환경입니까? 감옥 안에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주어진 현실을 이겼지, 그렇지 않으면 바울도 못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순교하시는 분들을 묵상을 하는데, 아, 저 사람들 말이야. 고난당하고 저렇게 매를 맞고 그러면서 어떻게 순교를 할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순교해요. 나중에 못 나옵니다. 순교를 해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마지막 편지예요. 순교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까? 봤더니요, 주께서 곁에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곁에서 그 주님이 그 전도자를 붙들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니까. 아, 그래서 저렇게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세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목만 딱 붙들어도 됩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 곁에? 내 곁에, 옆에. 내 곁에.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로 곁 전략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든든한 배경과 힘이 되시고 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곁에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곁에 있다라는 것을 이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살도록 우리가 곁전략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곁에 있어줘야 돼. 곁에.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곁에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덜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는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조카 롯은 아버지를 잃고 혼자 된 그 조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이 조카를 못 버리고 가요. 데리고 갑니다. 왜? 곁에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자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막 다툼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너는 이제는 저 네가 원하는 땅을 향하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하면서 우리 갈라지자. 우리 갈라 보내요. 그래서 소돔 땅을 갖다가 롯은 선정을 하죠. 택하죠. 물이 넉넉하고 너무 풍요롭고 좋아. 그걸 택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목자들은요, 아주 험박한 그런 황무지 같은 곳을 택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롯이 또 잡혀요. 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요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병을 끌고 쳐들어가가지고요, 롯과 그의 가족과 또한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걸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찾아와요.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나오죠. 찾아와요. 왜? 자꾸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보니까요, 곁에 있어 주려고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고 어떻게 살려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버리죠. 그 지역이, 롯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태우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애가 탑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상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흥정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어요. 그러면서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롯을 구원해요. 왜요? 이 조카 롯을 곁에 두고 싶은 거야. 어떻게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마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가다가 디모데를 만나 그를 곁에 두고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확실히 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덜 다듬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새가족들, 어린이들, 부적응자, 늦게 따라오는 자, 훈련, 미참석자를 우리는 곁에 두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곁에 두어야 돼.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에 가보면 여러분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막 치유하고 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막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갖다가 침상집에 가지고 그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대 친구를 좀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어. 그런데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다 벗기고 구멍을 뚫어버려. 큰일 났지, 나중에. 나중에 그거 집값 물어줘야 돼, 보수해 주려면. 뜯어버리고, 이 침상째 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쭉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있다가, 아니, 뭐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명의 친구 얼굴이 싹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친구들의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집을 심방을 하죠. 심방을 해서 그 장모님의 열병 걸린 그 장모님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열병을 치유하시죠. 응? 치유하시죠. 이게 곁절약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찰에 그 윤동만 목사님이 담도암 수술 때문에 저기 그 아산병원 있죠. 아산병원에 담도암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 시찰 안에 어느 목사님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돕고 싶었던가 봐. 돕고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 가지고 있는 이 봉고차가 침대 봉고차가 있어요. 침대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 그 아산병원으로 태우다 준 거야. 가서 입원을 시키고. 입원을 시켰는데 이게 수술을 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티오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수소문 해가지고 아는 사람 해가지고 해서 수술을 빨리 받겠단 말이지. 가서 입원해 있는데 아니 우리 윤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오겠어. 수술 받기도 전에. 부인도 사모님도 코로나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 목사님 혼자 있는 거예요. 덜렁 위에. 사모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있고 윤두만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러는 게 병원에서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또 우리 그 유원미 목사님을 또 한번 와달라고 해가지고 또그 봉고차를 몰고 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갔는데 윤동만 목사님이 참, 예? 이게 그 있잖아요. 호수를 두 개나 끼어가지고 호수를 달고 그 차디찬 그 바닥 밑에 내려와가지고 누가 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막짐 같은 거 꺼집어내가지고 들고 있더래. 오줌 줄기하고 담도함에서 나오는 뭐그뭐 하고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더래. 얼굴은 황달이 들어가지고 배는 나오고 가슴 아프더라고.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 나왔다니까 지난주에. 시찰할 때 그걸 보고 하는데 눈물 나오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도 할 수가 없어. 택시를 타고 올라도 택시를 못 타. 코로나라. 그런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유염을 무릅쓰고 그분을 이제 모시러 간 거죠. 갔는데 아, 이 코로나지. 예? 크, 이 링거 두 개를 이렇게 달고 있지. 그런데 딱 차를 태워서 오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자기도 태운다는 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막 호수에서 막 질질질 새더랍니다. 새요. 그러나 참나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아, 그래. 그래도 우리 옆에 저렇게 응? 곁에서 도우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럴 때 옆에 누가 곁에 있어 주면서 조금만 기도해 주고 힘을 주고 도와줘도 굉장히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다시 또 이제 왔다가 코로나 끝나고 또 갔어.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9시간을 배를 열어놓고 하는데요. 중환자실에서 한 2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근데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르셨으면서. 아, 참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자고 빨리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우리는 옆에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제자들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8절에 2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어부 출신들, 그렇죠? 부족한 자들, 무식한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데리고 다닙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곁절려갈 쓰면서 제자로 딱 세워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제자가 되는 건 아니더만 옆에서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해.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곁에 있어 줄 사람들, 덜 나다먼지 진자, 병든 사람 제자가 누구신가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좀 도와줘요. 좀 나만 알지 말아요. 나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나만 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 한명 이상은 좀 돌아보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는가? 내 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응? 나에게 힘이 되어 줄 사람이 또 있냐? 이것도 봐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혼자 우리가 삽니까? 그리 못 삽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가서 보면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미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사실적으로 의식하며 누리며 또한 곁절약으로 덜 다듬어진 사람, 병든 자, 제자들을 곁에 있어주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